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동해안으로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이 파악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한다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교토통신도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차량 탑재형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이나 영해로 진입할 경우 요격할 것을 자위대에 지시했습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역에서 오늘 차량 폭탄이 터져 병사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요르단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시리아 내전을 피해 요르단으로 넘어가려는 난민 수만 명이 머물고 있는 루크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요르단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차량 몇 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요르단에서 65만 명 이상의 난민을 등록받았습니다. 요르단은 인구 8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벨기에 관리들은 어제 수도 브뤼셀의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 체포된 용의자에게서 소금과 과자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진 가짜 폭탄 띠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어제 새벽 5시 50분쯤 브뤼셀 도심의 쇼핑센터에 폭탄 경보를 촉발시켰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찰스 미셸 총리가 오늘 보안 조치를 조율하는 위기센터와 함께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쇼핑센터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폐쇄됐으며 인근 지하철역도 출입구 한 곳만이 개방된 가운데 군인들이 승객들의 가방과 소지품을 검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국영 선박업체 코스코사가 다음 달 남중국해에서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 신문은 오늘 남동부 산야시에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이르는 첫 여객선 항로가 개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사군도로 불리는 파라셀 군도는 베트남과 타이완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코스코사 대표는 차이나 데일리에 관광과 수송, 사회기반 시설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스코 측은 또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남중국해 관광 서비스 개발은 중국의 이른바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이며 국영기업들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국민 과반수가 심각한 식량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예멘 내 19개에서 22개 행정구역들이 심각한 식량 문제를 겪고 있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긴급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멘의 식량난은 주로 연료 부족과 수입 규제로 인한 것으로 예멘은 식량의 거의 90%를 수입하고 있으며 연료 수입은 지난 3월 필요량의 12%에 그쳤습니다. 자미에 맥골드드리 유엔 인도주의 예멘 조정관은 예멘 사태는 세계 최악의 위기 중 하나라며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 정부는 수년째 후티 반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공습 작전에 나서기 시작한 뒤 사망자와 난민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폭염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당수 도시들은 어제와 그제 섭씨 38도가 넘었으며 사막도시 팜스프링스는 무려 48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에서는 4명이 등반을 하거나 산악자전거를 타는 등 외부활동을 하던 중 심한 폭염에 노출돼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서부에서는 새로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중국 가운데 중에 나라 국자를 써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의미를 이름으로 쓰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문화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여기는 중화 사상은 중국인들의 이런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데요.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중국의 사회 각 분야에서의 발달도 바로 세계 최고는 우리다라는 이 중화 사상의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개발한 슈퍼컴퓨터의 연산 속도와 보유 대수가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도 자신들만의 기술로 1위에 올라서 자부심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세계 공장이지만 기술 수준은 다소 낮게 평가되어 왔던 중국. 최고를 향한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6월 22일 수요일 북한은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30도, 신의주 20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0에서 29도, 함흥은 18도에서 2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4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브라이언 맥나잇의 노래입니다. Back at One 함께 감상해 보시죠. Funny when you stop and think, time goes faster than you blink, and nothing's ever like it was. Got a special thing, and all the happiness it brings is more than enough. I know it's hard to believe you're still the biggest part of me, all I'm living for. I still think. I'm still mad about you. All I ever wanted was you. Still the one. Still the one. It's hard to breathe when we're apart. You're like sunshine in my heart. I keep you here insid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이틀 앞두고 찬반 양진영이 엎치락 뒤치락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일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의 실행 과정을 보강하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식량 부족 사태가 계속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영국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럽연합 탈퇴 국민 투표가 내일 모레 실시되는군요.
네. 영국의 각 매체들이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 투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찬반 의견이 여론조사마다 상반된 결과를 보이면서 접전 양상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의 현황이 어떤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타임즈의 의뢰로 지난 주말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유럽연합 탈퇴 의견이 44%를 기록해서 잔류 의견인 42%를 약간 앞섰습니다. 하지만 어제 텔레그래프 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ORB가 실시해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는 유럽연합의 남짜는 응답률이 53%로 집계돼서 46%에 머문 탈퇴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또 오늘 영국 국립사회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는 응답이 53%를 기록해서 47%에 머문 탈퇴 의견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탈퇴 의견이 조금 많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잔류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찬반 어느 한쪽 여론이 높다기보다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 국립사회문제연구소의 수석 여론조사 연구원 존 커티스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찬성 반대 양진영이 다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 뒤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초박빙이라서 어느 한쪽이 우세를 보여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느냐 아니면 남느냐 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전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결국은 투표율이 오는 목요일로 예정된 국민투표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현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 모리의 최고 경영자 벤 페이지는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지난해 영국 총선 투표율인 66%와 거의 같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럽연합 잔류 진영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탈퇴 지지자들은 보수층 유권자 중심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표하러 나오겠지만 유럽연합의 남짜는 유권자들은 상당수가 젊은 층이어서 투표장에 나갈 결심이 그때그때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결국은 투표율이 중요할 텐데 자, 투표율이 가까워 오면서 영국의 이 사회 지식인들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영국 96개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들이 최근 영국 유권자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발표해서 브렉시트가 우리의 대학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렇게 말한 뒤에 유럽연합 안에 있기에 우리 영국은 더 강한 대학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또 세계적인 작가인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 조앤 K. 롤링도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론자들은 우리를 또 다른 괴물로 위협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말하면서 며칠 뒤에 우리는 어떤 게 진짜 괴물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일 주둔군 지휘협정 실행 과정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네요.
예, 지난 4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20살 일본인 여성이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국인 군무원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일본 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오키나와에서 6만 5천여 명이 모인 미군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는 미일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의 실행 과정을 보강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한 뒤에 소파 실행 과정을 보강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 소파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키나와 여성 피살 사건 발생 직후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통화에서 소파 실행 과정을 보강하기 위해 두 나라 당국이 협력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커비 미 국무대변인은 어제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 국방부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진행 중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소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건데, 자, 이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 개념 자체만 놓고 보면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의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경우 주둔국과 초청국 사이에 이 주둔 군대의 지휘에 관해서 양측이 체결하는 국제협정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행정당국과 미군 사이에 맺어진 합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과 유럽 각국을 비롯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거나 미군 관련 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이 소파가 체결돼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군 병력과 기지 근무자들이 출입국, 과세 문제, 또한 이들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사법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비롯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을 둘러싸고 발생이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이 오키나와 여성 피살 사건 이후에 일본 쪽의 여론은 이 주둔군 지휘협정 실행 과정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규정 자체를 고쳐야 한다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미군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일본 사법당국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는 현재 소파 규정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영자지 저펜타임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군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소파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내놨지 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소파를 고치지는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소파 규정 가운데 일본 측에서 좀 고쳐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뭡니까?
네, 저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나 미군기지 군무원이 일본의 실정법을 어겨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 사법당국이 아닌 미군이 사법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한 규정 소파 제17항이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일본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내 전문가들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본 당국이 미군 기지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저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또한 미군 기지 내에 주둔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이 가운데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은 없는지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미로 가볼 텐데요. 베네수엘라에서 식량난이 점차 극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남미 최고의 부국으로 꼽히던 베네수엘라에서 요즘 심각한 식량난으로 폭동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예, 자, 폭동이 발생할 정도의 식량난 어느 정도입니까?
예, 타임즈가 소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2,800만 명인 베네수엘라 국민의 87%가 허기를 채울 음식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기록사회분석센터는 베네수엘라인 평균 수입의 72%가 식료품 구입비에 쓰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 87%가 허기를 채울 음식을 가질 수 없다. 야, 폭동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베네수엘라 정부의 식량 배급 부족에 항의하는 행진을 벌이던 주민들이 식료품점을 약탈하는 폭동이 지난 2주 동안에만 50차례 넘게 발생했다고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무장 경호 인력이 호위 속에 식량 수송 트럭이 운행하고 있고요. 경찰은 식료품점이나 슈퍼마켓을 약탈하는 사람들에게 고무탄환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4살 소녀를 포함해서 최소한 5명이 지금까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중앙은행에 무장교환이 침입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 권총을 든 괴한이 침입해서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사살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베네수엘라의 범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처럼 관공서에서 무장강도 행위가 벌어지는 일은 드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살된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멜슨 메렌테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 혼란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 자, 앞서도 이 석유 부국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식량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대 원유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아서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식량난이 베네수엘라 국부의 원천이던 원유값이 급락한 탄만은 아니라고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비료 공급 실패, 국영농장 농기계 관리 부실, 식량 수출입 조절 실패 등을 비롯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식량 수급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가 가져온 재앙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야기한 이번 경제난 사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올해 반정부 여론에 힘입어서 야당이 장악한 의회의 대통령 국민 소환 투표 요구를 묵살하고 대통령 긴급 명령을 통해서 국내 식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식량 배급권을 친정부 인사들에게만 몰아주면서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건가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엔리케 카르필레스는 최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을 돌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국민 소환 투표에 불씨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호소하는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대통령 국민 소환 투표 청원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인테르라레스가 어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치권에서 여야 간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74%에 달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사회 전반의 불안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 연방 상원이 총기 규제 관련 법안 4건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 연방수사국 FBI가 올랜도 총기 난사 테러범과 9.11 비상전화 상담원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 대법원이 6월 말 휴회 전에 판결을 내릴 소송 가운데 관심을 끄는 주요 소송 내용 알아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총기 규제 관련 법안 4건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모두 통과하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최종 표결은 아니고 절차 투표였는데요. 이 절차 투표에서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최종 표결에 붙일 수가 있는데 이 한 건도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 비슷한 총기 관련 법안이 나왔었지만 통과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상원에 상정된 이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총 4건이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2건,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 2건이었는데요. 먼저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지난 5년 동안 미 연방수사국의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고요. 또 총기 박람회에서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신원조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있는데 이 두 건은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5년 동안 테러 요주의 인물의 명단에 이 오른 일이 있는 사람이 총기를 구입하려고 하면 이 FBI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판매를 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요. 이 판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72시간 동안 이 유보 기간을 두자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총기 옹호 단체인 전미 총기협회 NRA가 지지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또 신원조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대규모 총기 사건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도 이 공화당 안이었습니다.
예, 자, 네 건이 모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소속 정당별로 의원들의 지지가 나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상원은 공화당 의원이 54명이고요. 민주당 의원이 44명, 무소속 의원이 2명인데요. 이 무소속 의원들은 보통 이 민주당 편에 서서 투표를 합니다. 이 어제 표결 결과를 보면 일부 이탈표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이 소속 정당의 노선에 따라서 투표했습니다. 이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 공화당 안이 더 많은 지지를 얻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절차 투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한 거죠.
네. 자, 이번 그 상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이번 역사상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2일에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모두 49명이 목숨을 잃었죠.
맞습니다. 이 범인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범인 역시 경찰과 총격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이 FBI의 테러 요주 인물 명단에 오른 일이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총기 규제 법안의 표결을 촉구하면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도 했죠.
예, 장시간 계속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원들이 다른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요.
네.
이 머피 의원이 무려 14시간 넘게 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으로부터 이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양보를 얻어냈는데요. 하지만 법안 통과는 실패한 겁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상정된 법안 가운데는 머피 의원이 낸 법안도 있었다고요?
네, 이 신원조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네, 자, 머피 의원이 낸 법안을 포함해서 이 총기 관련 법안 모두가 거부됐는데 머피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머피 의원은 자신이 내놓은 법안이 통과에 실패하자 몹시 당황스럽지만 놀라지는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전미 총기협회 NRA가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분개했습니다. 공화당과 NRA는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에 대해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무기 소지의 권리를 해친다면서 비판했는데요. 아무 잘못이 없는 미국인이 이 실수로 테러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라서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개인의 권리를,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은 물 건너간 건가요?
네, 이 온건 성향의 공화당 의원인 수잔 콜린스 의원이 또 다른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항공기를 이용한 미국 입출국 금지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빠르면 오늘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어느 정도나 지지를 얻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총기 규제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인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 가운데 71%가 총기 판매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규제와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말에는 같은 대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60%였는데요. 그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올랜도 총격 사건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인 오마르 마틴이 범행 도중에 비상전화 911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공개가 됐군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어제 범인과 상담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범인 오마르 마틴은 처음에 이 아랍어로 얘기했는데요. 자신이 이슬람 전사라고 밝혔고요. 올랜도에 있고 자신이 총기를 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번 그 통화 녹취록을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 마틴과 상담원 간의 통화는 약 50초 동안 계속됐는데요. FBI가 어제 처음에는 편집본을 공개했습니다. 이 마틴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그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한 내용을 빼고 공개했던 건데요. 그러자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이 반발했습니다.
네, 라이언 의장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네, 당국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편집본을 공개한 것은 급진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을 축소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면서 테러에 맞서 싸우려면 상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가 투명성을 위해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희생자 가족의 입장을 고려하는 한편으로 테러 단체를 홍보하는 일이 없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달 말이면 휴회에 들어가는데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소송들이 남아있죠?
네, 아직 여러 건이 남아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세 건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명령에 관한 소송, 낙태 관련 소송, 그리고 소수계 우대 정책을 둘러싼 소송,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자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대법원이 다룬 소송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소송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민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 때문에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로막히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한 거죠.
네, 이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인데 의회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한 차례 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고요. 2014년 말에 미국 내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약 4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번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텍사스주를 비롯한 26개 주가 대통령의 이 권한 남용이라면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앞서 하급법원은 행정부 대신에 이를 이 26개 주에 손을 들어줬었죠.
맞습니다. 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이제 이달 중에 나올 텐데요. 수많은 이민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거기다 올해는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요. 이 이민자 문제가 이번 대선의 또 주요 쟁점 중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고요. 또 대법원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위법 판결을 내리고 거기다가 또 이민 개혁을 반대하는 공화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수년 동안 이 추진해온 이민 개혁이 완전 백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대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네, 지난 2월에 앤터니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이 대법관 수가 8명 아니겠습니까? 이 진보와 보수 성향의 판사가 반반씩인데요. 그러니까 4대 4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법관 의견이 반반으로 갈릴 경우 이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이민 개혁 명령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이 낙태와 관련된 소송 살펴보겠습니다. 이 낙태 소송 역시 텍사스주와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에 임신 20주 이후가 된 이 태아의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갖춰야 할 자격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이 새 법을 적용하면 텍사스 안에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진료소가 9곳만 남기고 모두 문을 닫게 될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러자 낙태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텍사스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고요. 결국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온 거죠.
네.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8명의 대법관 가운데 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보수지만 가끔 진보편에 서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않는 한 4-4 또 동률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6월에 이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연방법원이 텍사스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방 대법관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다면 이 텍사스주의 일괄 낙태법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판결은 이 텍사스 주뿐만이 아니고요. 이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비슷한 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관심을 끄는 소송이 바로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한 소송이죠.
네, 이 소송 역시 텍사스주에서 올라온 사안인데요. 2008년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한 백인 여학생이 낸 소송이었는데요. 이 당시 이 여학생은 자신이 백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 탈락했고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네, 자,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 흑인이나 또는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일종의 그 입학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은 미국 역사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집단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소수계가 직장을 얻거나 대학에 입학하는 걸 이 제도적으로 돕는 걸 말하는데요. 이 정책이 이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1심 법원과 연방 항소 법원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요. 2013년에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텍사스 대학교의 정책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당시의 대법원은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 합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연방 항소 법원이 다시 이 텍사스 대학교의 손을 들어줬고요. 이 여학생이 또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이 다시 이 사건을 다루게 된 거죠.
네. 자, 어떤 결과가 예상됩니까?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7명의 대법관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법무차관 시절에 본 사건을 다뤘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서 빠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명이니까 동률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요. 하지만 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 역시 미국 내 많은 대학의 입학 정책에 결정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특히 미국 사회의 소수계 인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의 노래입니다. No One Else Comes Close 함께 들어보시죠.
Right, but girl, you know that I would never.
이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북한 인권 등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휴먼 라이츠 워치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출발.
휴먼 라이츠 워치는 영어 이름 그대로 휴먼 라이츠, 인권을 워치,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1978년 미국의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로버트 번스타인의 주도로 헬싱키 워치란 이름으로 출발했는데요. 당시 소련과 동구공산권 국가들이 1975년에 체결된 헬싱키 협정의 인권 조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헬싱키 워치 활동이 성공을 거두자 이후 미주 지역의 아메리카스 워치, 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워치 등 세계 곳곳에 이른바 워치 조직들이 만들어졌고요. 1988년 이들 조직이 통합된 게 바로 휴먼 라이츠 워치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현재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함께 대표적인 민간 국제 인권 단체로 성장했는데요.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고요. 브뤼셀과 런던, 모스크바, 홍콩,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등 전 세계 20여 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일꾼들.
현재 휴먼 라이츠 워치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4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뉴욕 본부를 비롯해서 세계 각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와 언론인, 인권운동가, 학자들인데요.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장 조사와 관련해서 국제법과 현재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법학 전공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연구원들은 안전 문제가 없는 한 정기적으로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고 있고요.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나라는 전 세계 90여 개국에 달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인권 단체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가 추구하는 가치.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믿음을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are a set of rules about how governments must treat people. They reflect the basic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대표인데요. 로스 대표는 인권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이자 정부와 사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일종의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과연 인권을 위반하는 행위일까요?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know that they're suffering. They may not know, you know, which chapter.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가 인권 위반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스 대표는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는가라면서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 위반 여부 판단은 자신들이 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활동.
휴먼 라이츠 워치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위반 실태를 여성과 아동 인권, 장애인과 동성애자들의 권리, 난민과 환경 문제 등 크게 15개의 주제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는 해마다 보고서와 책 등을 통해서 일반과 언론에 공개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이런 자료들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정부나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고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각국 정부 관리들을 만나서 인권 개선과 정책 변경을 촉구하기도 하는데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의 철회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Human Rights Watch released a report on Wednesday on the working conditions in the complex that fall we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 관련 뉴스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주민들의 강제 동원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 서한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앞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엔 안보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고위 간부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영향력.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해서 국제사회에 알려 많은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면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국제사회가 소년병 금지 조약을 채택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요. 국제 지뢰 금지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전쟁 범죄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휴먼라이츠워치의 전문적인 증언과 법률적 분석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국제사회의 인권 수호에 영향력을 미친 공로로 지난 1997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재정.
휴먼 라이츠 워치는 독립적인 조사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부 또는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요. 전적으로 사설재단이나 개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역시 휴먼 라이츠 워치의 독립성을 해치는 후원이라고 판단되면 거부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2010년 미국의 재벌 사업가인 조지 소로스가 10년간 1억 달러 기부를 약속하면서 재정이 많이 안정됐고요. 직원 수나 활동 영역도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2015년 총 예산은 7천만 달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휴먼 라이츠 워치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미국 정부와 지나치게 유착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조사 대상에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교도소 환경, 경찰 폭력, 이민자 문제, 사형 제도 등 미국 내 인권 침해 문제 역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dress to kill. Dress to kill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someone say that they are dressed to kill? Don't worry, you're not in any danger. It is just the opposite. Dress to kill is actually an American expression. 그럼 레이첼과 올리비아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et's listen closely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Do you see that couple over there?
Yeah, it looks like they're going into that new restaurant. They look great.
Oh yeah, they are dressed to kill.
레이첼은 올리비아에게 Do you see that couple over there? Do you see that couple over there? 저기 저쪽에 커플 보이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올리비아는 Yeah, it looks like they're going into that new restaurant. It looks like they're going into that new restaurant. 딱 보니까 저 새로 생긴 식당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네요. 레이첼은 They look great. They look great. 쟤네 정말 멋져 보인다 라며 부러워하니까 올리비아는 Oh yeah, 맞아. They are dressed to kill. They are dressed to kill. 쟤들 정말 옷을 멋지게 입었어 라고 하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They look great. Oh yeah, they are dressed to kill.
오늘의 영어 표현, dressed to kill. Dressed, D-R-E-S-S. Dress, to, T-O, kill, K-I-L-L. Dress to kill. Dress to kill은 정말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옷을 입었다고 누군가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Dress to kill is a different way of saying dressed very attractively or dressed to impress. 그렇다면 왜 dressed to kill이라고 할까요? This phrase actually came from criminals. 이 표현은 범죄자에게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In the past, people who were professional criminals often dressed in fancy clothing to hide the fact that they were doing something horrible. So, dressed to kill back then, you would be wearing a pretty nice-looking outfit. 네, 옛날에는 전문적인 범죄자들은 그들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종종 가장을 해서 옷을 멋지게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dressed to kill, dress to kill이라는 말은 꽤 멋진 모습의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Dress to kill, 멋지게 옷을 입다, 옷을 끝내주게 입다. Dress to kill,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see that couple over there?
Yeah, it looks like they're going into that new restaurant. They look great.
Oh yeah, they are dressed to kill.
Today's phrase, dress to kill. 멋지게 옷을 입다, 옷을 끝내주게 입다. To dress very attractively. Dress to kill.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샘 스미스가 부른 Lay Me Down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ays just seem so dark. The moon and the stars are nothing without you. Your touch, your skin. Where do I begin? No words can explain the way I'm missing you. Tonight, this emptiness, this hole that I'm inside. These tears, they tell their own story. Told me not to cry when you were gone. Feelings overwhelming, it's much too strong. Can I lay by your side next to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중국 청나라가 서양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1900년 6월 21일 오늘 중국 농민들이 의화단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청나라를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친다는 뜻의 부청 멸양을 외치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산동 지역에서 불붙기 시작한 이 의화단 운동은 북경과 천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 중국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의화단은 이어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공격해 서양 선교사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화단은 서양과 관련된 시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해 거리는 폭동이 난무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 일본을 포함한 8개국 연합군은 중국을 침공합니다. 의화단은 굳은 결의를 갖고 이에 맞서 싸웠지만 신식 무기로 무장한 서양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의화단은 연합국에 패배하고 이듬해 8월 베이징 주변의 포대를 파괴할 것 등을 포함한 굴욕적인 신축 조약을 맺게 됩니다. 1982년 6월 21일 오늘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했던 존 힌클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한 해 전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오던 중 총격을 받았습니다. An assassination attempt. The president was hit, but pushed immediately into the limousine and rushed to the hospital. Acting quickly and with precision, the Secret Service swarmed over the suspected gunman, 22-year-old John Warnock Hinckley Jr. of Evergreen. 레이건 대통령은 왼쪽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쏜 존 힌클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힌클리는 미국 영화 배우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받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년 3개월 뒤인 1982년 오늘 열린 재판에서 존 힌클리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어 미국 전역에서 이 판결에 항의하는 여론이 일었지만 힌클리는 결국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